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한 가지 질문 앞에 또 보이지 않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에서의 책임, 또 세상 속에서의 위치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얼마나 가졌는가? 또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방금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곧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이미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확증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 앞에 느끼시는 인간적 두려움을 토하는, 호소하는 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연약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라는 그 주님의 장엄한 승리의 선포를 보았습니다. 이 선언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구속사건의 전체를 현재로 당겨와서 선포하신 완료된 승리였습니다. 또 이렇게 이 본문 안에 이 17장으로 이어진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언약적 교통의 자리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목적과 약속,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이미 주어진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적용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이 기도로 그들을 애워싸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기대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 3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도 완벽하신 그 구속의 열심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적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인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비교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영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땐 수치였고 고난이었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를 해결하는 기능적 장소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놀라운 관계가 역사 속으로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면을 세워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그 성품과 그 온전한 관계가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느라 늘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느라 늘 바쁩니다. 남보다 더 높이 쌓아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그것이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주님께 맡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적대적인 세상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내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11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11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 신앙의 지속성과 공동체의 일치를 포함하는 보호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말씀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하는 요청인 것이죠.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주님께 붙들린 자는 결코 그 보전하시는 은혜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실패,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전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결단이 구원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두 아이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면서 또 혹은 길을 건널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한 아이의, 또 다른 손에는 또 다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길을 건너갑니다. 왜 손을 붙잡고 건너갈까요? 뭐 도로에 다니는 차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꼭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 나의 열정, 넘치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매일매일 세밀하게 살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 복음에서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환경이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항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소속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닌 이미 세상과 다른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주어진 세상 속에 그 주님의 보전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핍박과 압박,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17장에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정체성은 곧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 돈을 쫓게 되겠죠. 성공이 전부다라고 하면 그 성공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 사람은 세상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라는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질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라는 명령 앞에 서기보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전하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나를 보전하고 계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 나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선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앞으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